우리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가요. 꼭 병든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인데, 이런 죽음의 의미를 알고, 우리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웬 또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장례식도 아닌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어떤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은요, 누구든지 반드시 죽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거다.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요, 원죄의 결과죠. 창세기 3장 19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 축복을 상실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근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왕도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노인네가 젊은 사람들의 피로 100% 피를 다 바꿨다고 그래요. 수혈을 해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고 죽습니다. 그걸 일본말 오락가이라고 그래요. 100% 오락가이를 해도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고 죽었거든요. 천국 갔거든요. 그러므로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익명입니다. 아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든 뭐 공부를 많이 했든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빨리 옵니다. 빨리 옵니다. 뭐 그냥 평균 수명이 뭐 지금 좀 길어졌다 할지라도, 또 강건하면 70년이고 뭐 80년이고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속히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빠른 게 총알이 아니고요, 화살이었습니다. 화살같이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10대는 되게 안 가대. 시간이, 아버지처럼 양복도 입고 싶고 아버지 구두도 맨날 질질 끌고 다녔는데, 시간이 안 가더만. 20대도 잘 안 가대. 그런데 60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요. 60km 이상으로 가요. 아니,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뭐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애들도 엊그저께 너무 어렸는데 벌써 지금 이제 내일모레 마흔이거든. 그거 볼 때요, 이야, 세월이 빠르구나. 내가 여러분 가정에 오래전에 가서 다락방 할 때 그렇게 방해를 하더만 겨다니면서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 있어요. 그렇게 다락방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 찍찍 울고 싸우고. 근데요, 지금 벌써 다 성장해가지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야, 세월이 빠르구나. 빨리 갑니다. 네? 오늘 그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날아간다는 말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가장 빠른 게 그때는 화살이었거든. 총알보다 더 빨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해도 80년, 100년을 살아도 금방 여러분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90편 5절에 보니까요. 90편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잠깐 잠 자고 깨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아침에 안개가 자욱히 껴도 앞이 안 보여도요. 햇볕이 뜸과 동시에 금방 사라져요.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도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을 때는 비가 안 보이죠. 아무 생각 없죠. 그냥 또 젊을 때는 또 그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뭔가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눌려 있고 그런 걸 보면요 안타까워요. 그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젊을 때는 좀 즐겁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요 안타까워요. 저도 너무 젊은 날이 암울했거든요. 저도요. 외로웠고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날 이렇게 막 그 좀 밝은 시절을 못 보냈어요. 그런 젊은이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금방 지나갈 텐데 말이지. 아침 안개와 같다. 자, 근데 이 죽음은요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한치 앞도 내일을 내다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내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어요. 미래도 이미 흘러갔어요. 내 게 아니에요. 아니, 과거도요.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내일을 자랑하거나 장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아, 과거에 내가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간 일이에요, 그거.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되면 더 헌신할 텐데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최상혁 장로님 오셨나? 최상혁 장로님 오늘따라 또 안 오셨구만. 우리 문양자 권사님 보고 지금 예쁘다고 해야지. 과거 예뻤네. 이거는요 칭찬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지금은 안 예쁘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숨쉬는 지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성공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 헌금을 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부모를 공경한다면 지금 찾아뵙고요. 인절미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요. 지금 해야지 앞으로 성공하면 내가 잘 모시고 뭐 호강시켜 드리고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생할 때는요, 순서대로 옵니다,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는요,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어요. 대개 젊은 사람이 오래 삽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슨 교수지? 100살 이상 산 내가 지난번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맨날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맨날 헤매요. 그 유명한 우리 한국 그 교수 있잖아. 근데 그분요 주변에 친구, 제자 다 죽었대요. 100살 넘어 살기 때문에. 너무 외롭다는 거지. 외롭다는 거죠. 왜 노인들이 역전 앞에 나와서 그냥 모여들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생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 대전에 있는 모든 대학 다니며 지금은 강의를 안 합니다만은 지금 복지관 관장이고 성의 요양원 원장 아닙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잘 되길 원한다면 도심의 자리를 잡아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외롭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으니까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그냥 사람 많은 곳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자주 찾아뵈세요. 자주. 뭘 사다 드리고 돈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주 찾아뵈세요. 자주. 왜냐?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양로원이 잘 되려면 도심 한가운데 양로원을 하라는 겁니다. 자, 산 물이 맑고 뭐 새소리 들린다고 해서 산골짝 했다가는 더 외로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아, 맞구나. 맞구나. 그리고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만 목회는 너무 오래 하지 말래요. 벌써 70이 넘으면 아무리 지금 수명이 연장됐다 할지라도 뭔가 차이가 난대요. 나보고 일찍 은퇴하란 말이구나.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목회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맡아서 해야지. 그거 어떤 분은 막 천식 있어갖고 노인네가 막 설교하면서 가르침을 뱉어가면서 하더라고. 옆에 깡통 갖다 놓고 그랬더니 우리 유명심 장로님이 깡통 하나 사줄 테니까 오래오래 하라네. 말이 그렇단 말이지. 오래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 때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천년 만년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또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그리고 젊은 분들 참고, 네,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하세요. 나이 먹어서 하면 늦어요. 그때는. 자, 그런데 이 죽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보니까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다, 우리가 뭐 이럴 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편안하게 엔조이 하다 가야지.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그 죽음이 끝이라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참 불쌍할 거예요. 죽음이 끝인데 뭐 저러고 있냐 말이야. 이해가 안 되겠지.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불신자들이 말이지 뭔가 도덕적이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바보 등신. 하나님도 없다면서 뭘 저렇게 사냐?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피할 인간은 없다.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 뭐 하다 왔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 성경에 나와요. 열매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열매. 농부가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또 회개의 열매와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nothing, 아무 열매가 없다.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뭐 천국에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12절. 분명히 하늘에 상급이 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요. 예?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에 상급이 있어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면류관은 뭐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전도한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크라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크라운이라 면류관이 없다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복된 죽음이 있어요. 첫째로 순교, 복음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었다든지. 뭐 여러분 뭐 많죠. 뭐 스데반, 바울도 네로에게 단두대로 처형당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만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자청해서. 예수님을 자기는 부인했다. 나는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렇게 복된 죽음은 죽은 후의 역사가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죽음이죠.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뭐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죽은 후에 더 큰 역사를. 그런 경우가 난 너무 많이 봤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장례식장 가서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이거든요. 예수 안에 죽은 자 가장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불신자가 죽었을 때 가서 예배 인도할 때처럼 속이 답답하고요. 안타깝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은 안 냅니다만은.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물론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만은 그 마음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양로원 했잖아요. 50여 년간 어머님이 양로원을 하셨는데 많은 노인들 이 말년을 내가 보았거든요. 노인 박사면 내가 박사학위는 없어도 노인 박사라니까.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을 내가 잘 모시진 못해도 노인 박사거든요. 근데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버림받고 그냥 병으로 수많은 사람 고생시키고 외롭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 봤어요. 이 잘 태어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 둘 다 다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무당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복음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났다 이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이러니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잘 죽어야 돼요. 아유 그 영감탱이 잘 죽었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까운 사람 죽었구나. 할 일이 많은데 말이야.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지금 나를 개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죽은 후는요, 지금 결정돼요. 뭐 상급 받는 것도 그렇고, 지옥, 천국으로 나누는 것도 그렇고, 지금 결정된다니까? 그것도 생전에만. 누가복음 16장 26절 죽는 순간 구원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죽는 순간 사단은 그 사람을 놔버려요. 죽는 순간 이 부자가 눈이 열렸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렸어요. 살아생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맨날 잔치하고 향락에 빠졌던 사람이 죽는 순간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데 저 세상에 사는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 오면 어떡하지? 눈이 열렸어요. 왜 눈이 열렸을까요? 현실이 어려워서도 눈이 열렸지만 사단이 놓은 거예요. 죽는 순간 마귀가 놔버리면 눈이 열려요. 지금 중요한 걸 못 보는 성도는 잡혀 있어요. 가리고 있다고 사단이.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살아 생전에만 가능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 위해서 미사를 드리면 연옥으로 올라갔다가 또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완전 사단의 전략이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 올 수도 없어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한번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에 못 박았어요.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할아버지 흉내내고 유경수 여사 흉내내고 다 그런 거지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믿음이 판가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했다. 왕으로 와서 사단을 박살내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영원한 길을 여셨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비록 헤매고 있어도요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믿음 없어 흔들릴지라도 누가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 나도. 내가 막 믿음이 있어 막 지금 항상 응답받는 영적 상태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나도 힘들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느니라. 딸만 있으면 구원 받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생전에 우리의 이 천명, 소명, 사명 이거 알고 감당이 상급을 결정짓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천명 그리고 소명, 사명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건가?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복음 전할 수 있겠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냐? 내가 가정주부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그런 방법을 찾고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소명까지 아는데 전혀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그 방법을 찾지 않는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명 감당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돼. 하늘의 상급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다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인간의 이 짧은 언어로.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아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바로 이해하고요. 1장 14절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피값자 죽기 전에 피값자 아니 돈 꾼 거 갚으란 말이 아니야. 또 뭐 주머니를 또 뒤죽적해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니라. 빚을 갚으세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빚 갚지 않는 거 악한 인간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빚. 빚 갚고 죽으세요. 빚을 갚아야 하나님 불러갈 거야 아마.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준 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나 장례 치러봤다. 우리 교회 다니던 젊은 그 공군 장교가 아침에 소식이 없어서 그 집에 가봤더니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충원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분명히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하루를 살게 하셨잖아요. 왠지 아세요? 전도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우리가 이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나를 개수하는, 우리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